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눌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십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들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본 메실로의 외관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내 옷에는 어깨에 바지를 만들어 그 흙에다가 서성을 넘겨내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홍합을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매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흰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며
끈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이 네 줄 보석으로 불렸으니 곧 홍보석,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홍마노, 자석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으로 열주이라 도장생 생각지 열주사에 이런 이름이 생겼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를 들과 금으로 이름을 만들어 그 두꼬리를 고리를 두 끝에 달아놓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과 두 어깨 사이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를 만들어 에봇 앞에 두 어깨 바지 아래 내는 자리에 가까운 곳 정교하게 달아 에봇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같이 흰 옷을 정성스럽게 달고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실로 그 옷 가장 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 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정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을 짜서 세마포 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배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의 성벽이라 새기고
다같이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든지 안 그러면 40장 가서 한 번 더 하든지 해서 한 번이나 혹 두 번이면 이제 출애굽기 우리 거의 한 1년 반 이상 했는데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주제가 뭐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옷이에요. 그래서 28장에서도 이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성막 안에서 봉사할 입을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관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가 다 진행했더라, 다 이루었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할 그들에게 일반 백성과 달리 구별할 특별한 옷, 그것을 지어 입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대제사장은 그냥 아무나 평복 입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평복 입고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 죽이겠다 그래요. 물등봉에 지나가면서 손 안 씻고 성막 들어오면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너무 이렇게 완악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구별해서 분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라고 정해주신 옷만 입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정해져 있고 그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것 아닌 다른 것을 입게 되면 그것이 죄가 돼서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봐도 옷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옷을 통해서 얻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옷은 신분도 상징하고 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기능을 하죠. 물론 추위와 더위 속에서 추위도 보호해주는 보호막도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수치와 신분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죄인의 구원 이야기할 때 옷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옷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창조한 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수치를 가릴 힘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옷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유 속에서 천국 비유를 하죠. 거기에도 그 예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그만큼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명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발을 신기라. 이것은 곧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자기 힘으로 지어서 입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한테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약속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뭘 입었죠? 흰 옷을 입은 그런 구별된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얻어진 그런 흰 옷을 계시록 7장에 보여줍니다. 여튼 그만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신부로서에 대한 신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인 아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룹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을까? 물론 자신의 죄를 속죄 하는 피를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일정한 오늘 이렇게 옷을 지어서 입혀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 그 예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복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옷, 그래서 애봇, 흉패, 겉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애봇을 만드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고 8절부터 21절에는 흉패입니다. 흉패. 그리고 애봇 받침 긴 건우대에 대해서 22절로 26절, 그리고 마지막에 지장의 옷, 그리고 대장의 관과 머리에 쓰는 관과 또 금패를 만드는 이야기가 27절로 31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뭐 청색 자세 홍색실 하면서 읽고 읽고 뭐 붙이고 꿰어 붙이고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렇게 파란색으로 원에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흉패를 붙이고, 에보드에다가 요게 보석 붙인 게 흉패입니다. 그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 우림과 드빔을 그 안에 넣게 되죠.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흉패에 붙이는 12개의 보석, 거기 보여주죠?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죠?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붙여서 거기에다 이름을 새기죠. 각 지파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머리 이마 앞에다가 띠를 눌러서 여호와께 성결 그래가 붙였습니다. 이제 일반 대제사장이 저렇고 일반 제사장 복장은 또 다르죠. 일반 제사장은 이제 파란색을 입지 않고 그냥 하얀 것만 있고 앞에 에봇과 흉패가 없죠. 그리고 공교로운 것은 신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을 안 신은 것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이제 여기다 띠를 띠죠. 그래서 여섯 개의 지파, 왼쪽에도 여섯 개의 지파. 그래서 이제 도장 새기듯 그렇게 이름을 새겨서 좌우측으로 여섯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열두 지파. 넘겨보세요. 네. 아까 이제 흉패에 붙인 거.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이름이 거기 있죠.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는 각 지파의 우선 지파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열두 보석에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우림과 두빔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판결을 묻는 그 기능을 하죠. 넘겨보세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에봇, 흉패, 겉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터번, 관. 자, 가슴에 매는 흉패가 있고 겉옷 위에 입는 앞치마와 비슷하게 생긴 에봇이 있고, 그리고 겉옷과 속옷에 그리고 관, 이 터번에 띠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입는 이복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고의예요. 고의는 가장 먼저 입는 옷으로 트렁크 팬티 같은 그런 것들인데 속바지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는 속옷, 반포라고 하고 속옷이라는 의복입니다. 통으로 된 옷이고, 하얀 거 있죠? 그걸 보게 됩니다. 하얀 거. 통으로 된 옷이고,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구멍이 있고, 팔과 소매까지, 다리는 발목까지 오도록 만든 옷이에요. 색상은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흰색입니다. 그 옷이 헐렁해서 가슴 부위에 이제 속옷 띠를 띠러 묶어 있는 의복입니다. 이 띠가 또 화려하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8장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으려면은 2025년 9월 설교 중에 있는 날짜를 15일인가요? 그 본문이 28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과 오늘 본문과 겹치기 때문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에 대해서는 금색,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이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이렇게 고유와 반포 속옷만 입고 파란 거 안 입고, 그리고 에봇과 흉패가 없는, 그래서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하얀 속옷만 입는, 반포 속옷만 입는 그걸로 제사장이구나 대제사장이구나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입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이 두 가지만 입고 일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쓴 이 터번이죠. 그건 제사장 관이 쓰고 일하는데 관은 제사장급과 또 대제사장급과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급은 일종의 터번처럼 생겨서 그것이 저거 쓰는 것이 대제사장은 아니구나 알 수도 있고 또 자료 그림에 보니까 대제사장급은 청색이 들어가 있고 일반 제사장은 청색이 없고 그냥 하얀 거더라고요. 그런 그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성결. 자, 첫 번째 에봇은 오늘 그 28장 6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39장 2절 말씀처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입었다 하면은 아, 대제사장이구나 이렇게 확연히 특징이 되는 그런 복장입니다. 에봇은 이 소매가 없는 이 마치 아침화 같이 생긴 그런 옷이고요. 두 개의 어깨끈으로 고정했고 허리에는 같은 수제로 만든 띠를 띄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의 견대에는 호마누라는 보석에 각각 아까 봤죠? 여섯 지파의 이름이 새겨서 금태에 물려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또 호마누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 새김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서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행할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 백성을 대신해서 직무를 감당하는 걸로 보여주는데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올려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이스라엘인 모든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의 당신의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에봇 가슴에 흉패를 만들어 붙이라고 하셨죠. 8절로 14절 말씀인데 이 그 가슴 쪽에 만들어 붙이게 되어서 흉패는 에봇을 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짜서 붙여놓은 두 겹의 주머니처럼 이 길이 넓이에 각각 약 한 뼘 정도 20cm 정도 정사각형의 천입니다. 그 안에는 판결을 하는 아까 봤죠? 우빔과 두빔에서 흰돌 검은돌로 나왔는데 이 두 돌을 넣어뒀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판결흉패라고 돼요. 판결흉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호와께 항상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빔과 두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금속이나 보석으로 만든 주사위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용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일종의 제비뽑기하듯 그렇게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의 특징적인 것은 각 지파의 이름을 12개의 보석에 역시 금태를 물려 붙여놓은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그렇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하면서 그 보석의 이름이 있고 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이름이 생소해서 요즘은 보석으로 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홍보석은 오늘날 말하면 루비예, 루비. 그리고 홍만호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고 주 녹주옥은 붉은색 수정입니다. 이게 당시에 모두가 다 최고의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에 물린 네 개의 줄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한 지파씩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사장 어깨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깨만 아니라 12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제사장의 어디 가슴에 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구약의 12 지파이며 또 신약에서는 12 사도를 가리키고 또 교회에 세워진 그런 교회를 가리키며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거기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뿐 아니라 가슴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 서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들은 금으로 만든 좌대에 물려서 견고하게 붙였고 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들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항상 주님의 가슴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혈통이나 공로, 지식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비결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면에는 그렇게 각 지파 이름을 보석에 새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다 보석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을 달고 그 보석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을 불리게 한 것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즉 선택받으신 자들은 당신의 보석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실 때야 우리는 추한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구제불능 같고 또 죄인이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겠다냐,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자신의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만 아니야, 나는 널 그렇게 여기지 않아. 보석이야. 신묘망측하게 지었어. 그렇게 보아주시죠. 그러니까 뭐만큼 귀한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뭐라 부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야.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신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믿지는 장사하듯 신앙을 해. 초라하게 생각하고 물론 겸손은 좋은데 그 겸손이 자존감까지 무너뜨려서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서 그만큼 존귀하게 너는 내 것이라 만들고 싫어 버리지 않겠는데 악수하고 보석이라 여겨주는데 그게 자존감을 낮춥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봇 받침의 긴 옷이 그 22절부터 26절 나오는데요. 에봇 안에는 이 청색으로 돼서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개의 천을 붙이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짠 큰 천 가운데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 놓으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 아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 모양의 장식과 금방울로 번갈아 달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씨가 가득한 석류는 아마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방울은 하나님께 들어올 때 소리를 나서 죽음을 면하라고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뭐합니까? 죽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제사장 죽었네. 일단 불쑥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띠를 메고 간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일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오랫동안 안 나면은 줄을 땡겨야 돼 그냥.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을 땡겨서 보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보여줄 때 뭐야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은 역시 진무하고 있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울은 금방울은 하나님께 들어올 때가 소리가 나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지장들이 옷이 나오고 28절에 29절은 머리에 쓰는 관과 속옷과 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 31절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정금패를 만드는 기록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관 위에 이마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으로서 대제사장의 존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또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본인은 물론 그를 보는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결 걸 통해서 제사장의 옷 자체가 이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늘 범죄하고 불경건해서 거룩하신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할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어깨를 지고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과 하나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있죠. 되지 않는 일반 백성 하나나 다를 바 없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점과 결함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주역이 바로 아론이었어요. 그죠? 그런 면에 볼 때 다 같이 일반 백성과 똑같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또 그래서 아론 역시도 가나안을 앞두고 호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런 연약한 사람 아론 그것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해 주신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모세는 그 옷을 벗겨서 이제 그 아들의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고 그에게 옷을 입히죠. 대제사장 옷을 입을 것이 민수기 20장 2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9장 28절에 관이 나오죠. 세마포로 두 권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이렇게 있죠. 29절에 28절 그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29절에 배실과 청색 저생옷을 신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리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쓰는 이 관은 약간 이렇게 뿔로 올라오죠. 그런 모양으로 나와있고 대제사장이 쓴 것은 터번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관에는 띠를 들었고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코테시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이죠. 그 뜻이. 이 대제사장 이런 관을 쓰는 것은 그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대제사장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속죄의 피로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또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리들이 머리에 관을 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나갈 때는 그들이 관직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관은 직분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뿐인데 그 사람이 머리에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것을 계시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맞부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 관을 쓴 것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비참하게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뭘 써요? 영광의 관을 쓰실 영원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후에 멸관을 쓸 뿐이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죠. 또한 주님은 당신에게만 영광의 관을 쓴 것이 종교의 관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된 자에게 뭘 줘요? 멸류관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며 살 때 충성스럽게 섬길 때 영광의 멸류관을 줄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뭘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한테도 분명히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5장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나게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도들이 면류관을 쓰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거야. 내가 잘해서 쓴 건 아니야.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것을 빼서 또 누구한테 드려요? 주의 보좌한테 올려드리는 것이 계시록의 천상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제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의 약속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의 받은 면류관들을 다시 빼어서 그 24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의복의 특징들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28장 2절에도 그렇고,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옷이니까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할지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런 의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 의복도 갖췄는데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발만 없어요. 그죠? 아까 보니까 예복 다 갖춰 입었는데 신발만 없어요. 맨발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성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시도 신을 벗고 일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나 시성소나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평안함 앉을 법도 한데 앉질 못해요. 계속 섬기는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세 가지 적용을 찾자면, 첫째, 왕같은 지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사모되고 오늘 어떤 말씀은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기대를 갖고 만난다는 것. 오늘 선데이스쿨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야 되냐. 그것은 바로 기대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신앙하면서.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그것밖에 못하냐가 아니라 우리 옆에 와서 나지막하게 힘들지 이야기해주면서 기다려주시다가 다시금 힘을 주셔서 다시금 같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위로와 기대치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기대를 갖고 오늘 예배에 무엇이 말씀에 대한 기대, 오늘 내게 삶 속에서 또 받은 바 은혜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만지고 치료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이 우리인과 둔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단히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아침에 권사님,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거 꾸직꾸직 내보니까 검은색 목다리로 두 봉다리예요. 많은 거 했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많은 거 했죠.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랬어요. 콩나물 물주면 다 빠져나가더라도 콩나물 잘하죠. 그 시간 다 배운 거 지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시간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다버리시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뭐가 있어요? 말씀을 통한 분별의 이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거짓이지. 분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빈과 둔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캐논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으로 이렇게 기다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 안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다. 그런 분별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을 거쳐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누구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번거로운 그런 피해 제사가 이제 더 이상 없고 단 한 번에 주님이 이루심을 통해서 단번으로 우리가 그 담력을 얻어서 예수 앞에 나갈 담력이 생긴 겁니다. 그 피해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영원히 끝까지 부를 이름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차고 죽음이 임박하고 이제 살 날보다 살아날 날이 살아갈 날이 적은 그런 노인된 분들은 끝까지 부를 이름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중에 하죠. 뭐 깨닫지 못해 지금 시간이 아니고 때가 아니고. 아니에요. 공교롭게 오늘 선데이스쿨 공과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인데 그 공과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그때 준비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과 함께 대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죠. 옷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근데 그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죄를 다 가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죄사는 완전하지도 않고 또 영구적일 수 없습니다. 죄 짓고 죄사함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죄 짓으면 또 그 해야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늘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지만 대제사장 것을 충족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은 아론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론 역시도 금송아지를 섬겼고 나답과 아비우도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고 엘리의 그 자녀들 역시도 부족함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않았고 그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었지만 그들 안에는 죄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에 와서 우리가 알아들을 것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피를 내어줌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돼서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다. 피의 제사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토요일 새벽에도 이 말씀 갖고 고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가 어떤 자리를 갖추었는지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미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은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대제사장을 위해서 고안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의복으로 가려야 할 어떤 수치도 연약함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 어깨에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친히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있다라고 이사야 49장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지금도 약하고 넘어지고 범죄에 자라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니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하늘의 장막에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도들은 성소 안에서 끊이지 않고 비추는 순금등대의 불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그 불꽃도 못 보고 못 봐요. 그냥 그나마 텐트 걷을 때, 성물 쌀 때 이제 레위자손들이 그걸 포장할 때나 볼 수 있을까? 불켜있는 거 볼 수도 없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보죠. 그냥 그룹 사이에 좌장에서 하나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들이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대제사장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바삐 성막 안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대제사장은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자기들의 죄속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러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 자신을 보는 거 아니고 내 옆에 옆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소리를 대신하고 계심을 그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보고 지금도 나를 위해 계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20년에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이 교회의 바벨론 뉴스, 또 두 번째 그리스의 자유에 관하여, 또 세 번째가 독일 귀족에게 과함, 이 세 권의 책을 썼는데 특별히 교회의 바벨론 뉴스는 로마 카톨릭의 일곱 가지 성례를 전면 부정하면서 주께 주신 성례자는 오직 침례와 만찬뿐이다 이걸 주장했고, 그래서 이 루터의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카톨릭과의 결별하는 선언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의 자유에 관해서 이 책은 복음이 그리스인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준다는 진리를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독일 귀족에 구한다. 여기서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 소위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 직분의 개념을 이 마틴 루터가 만드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약시대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책의 요지예요. 이 루터가 이처럼 만인 전신자 제사장 직분을 주장해야 된 것은 신약성경의 그 근거를 분명하게 찾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인 전신자 제사장 제도의 직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것이 실현이 불가능했지만 그 당시에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 될 수 있었지만 그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제사장 됨으로써 출애굽기 오늘 19장 6절의 말씀 시장 나라가 이 영적으로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시장이라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위대한 대시장이 단번에 죄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어디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첫째가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 그 양심을 말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입니다. 대시장이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보석이라 했죠? 존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귀한 보석처럼 여기며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우빈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었지만 신약에는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우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었고 늦게 나온 것처럼 우연이 때마침이 아니라 우연이라 읽고 우연이라 보고 쓰고 필요해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에서 저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다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또 모든 성도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탁월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